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몇 가지 전제 내지 동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는 내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자기 인식 혹은 자기 정체성이죠. 내가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가 그 행동을 가져오게 돼요. 내가 나를 짐승으로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짐승 같은 행동이 나오고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보고 있으면 천사 같은 행동을 부지불식간에 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며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그는 세상을 전쟁터나 정글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이 전쟁터나 정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자나 표범처럼 먹이 피라미드 사슬의 최정점에 최강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강하고 아주 최고의 피라미드 사슬의 최고의 포식자가 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죠. 의롭게 살 수 있죠. 선하게 베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포식자에 의해서 먹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선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내가 세상을 그렇게 전쟁터나 정글로 보고 사는 동안에는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서 온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은 여전히 전쟁터이고 여전히 정글이다 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가혹하고 매몰찬 하나님이시거나 세상은 바꿀 힘이 없으시고 우리 인간의 영혼만 요리할 수 있는 좀 무능하신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에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 백성을 그 세상 속에 살게 하실 때는 어떤 조치를 해놓으셨을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무대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 나를 그곳으로 던져놓으시고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곤란하게 우리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14절인데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을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다른 것 회심하는 것과 함께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이 회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신앙적으로 보면 세계관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가인처럼 세상을 보고 있다. 가인은 세상을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방랑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보고 살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백성이 될 것이니이다. 그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표가 너로 하여금 네가 불안해하고 유리하는 것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너를 도와주고 환대하고 포옹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가인처럼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내가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 마음의 눈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다면은 그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치 어린아이가 좋은 것 받았다고 자꾸 더 좋은 걸 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 은혜에 걸맞는 존재로 자기 자신의 품을 넓혀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가도록 우리 길을 이끌어가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혹은 목적지가 나오죠.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삶을 말씀하실 때는 그 삶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적으로 역사합니다. 은혜가 먼저 역사하고 난 뒤에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작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초대하셔요. 네, 항상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성육신의 은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의 은혜죠. 성육신의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뭘 뜻하겠습니까? 세상은 육이 되거나 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와 돌봄 속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땅은 절대 속되거나 더럽거나 추한 곳이 더 이상 아니며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점점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은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방점으로 딱 찍힌 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흠뻑 역사하게 되면 성도 안에는 내적으로 능력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유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 자유가 아니고요. 그동안 나를 묶어놓고 있고 포획하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속박에서 이 은혜가 나를 풀어줘요. 묶였던 데서 풀려나게 해줍니다. 그 내적 속박이 뭔지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들 우리가 묶여있는 내적인 속박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인간 안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같아서 선악과 따먹지 않습니까?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예, 성적인 부분이죠. 육신의 정욕, 생존에 대한 욕구.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사멸하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뭔가 나오는 모든 욕망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 명예욕과 권력욕들. 교회 밖에만 명예욕과 권력욕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목사들 안에도 부끄럽지만 있어요. 여전히 명예욕과 권력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하나님 사랑을 흠뻑 받게 되면요, 이런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는 힘이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내 안에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서 그동안 내 마음의 그릇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이런 경건치 않은 것과 온갖 불법과 정욕들, 여기에서 노인받기 시작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묶여 살아가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속이 허해서 그런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이고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인데 내 안에서 그릇된 동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가져야지 그래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선한 동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깨달아 알게 돼. 주님의 사랑을 점점 풍성하게 알게 돼요. 아, 직분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감을 고양시켜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직분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하나의 주님의 표징이구나 라고 내가 알게 돼요. 이 사람 자유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로 심령이 채워지면 이 영혼의 만족감이 찾아오면서 이때까지 가치 있게 느껴졌던 것들이 별로 가치 없게 느껴지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주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들을 집요하면서 신실하게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내적인 힘들이 나오게 돼요.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안식년 기간 동안에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작정하신 듯이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저 그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알고 있었지요. 여러분들한테도 몇 차례 설교를 했었지요. 그렇지만 이걸 영으로 느끼는 것, 그래서 영으로 감동하는 것과 머리로 알고 가끔씩 가슴으로 언뜻언뜻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햇빛을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순전히 은혜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온전히 알고 난 뒤에 제 안에 내적인 증상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집착이 없어졌어요. 욕심이나 욕망 옛날에 없어졌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형태로 또아리를 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말 우리 세문안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된 제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알게 되니까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인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으면 이놈의 자식아, 변화는 내가 시키지 네가 하냐? 내 백성은 내가 알아서 변화시킬 테니까 너는 네 일이나 해. 아멘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리 훌륭하고 온전하고 고상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시죠? 그 누가 하는 일이냐? 전에는요, 제가 주님의 힘을 끌어다가 한다고 생각,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사랑을 알게 되고 보니까, 아, 여기에 제 안에 인간적인 집착과 애착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것이지. 아멘 하시지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전에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놈의 자식아, 그건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이전에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전에도 말씀하셨지요. 그 애착과 집착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고 성도들도 가끔씩 불편해하는 것을 아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렇지만 제가 들을 수가 없었고 듣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냐? 그게 있어야 나는 목사로서 존재 이유가 있다고 세모난께서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릇된 열심일 수 있습니다. 다 이런 형태의 우리의 그릇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이 그릇된 열심이 그럴싸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순전하게 내 가슴에 부딪혀오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혼을 정화시켜 가세요. 그러면서 이런 욕심이나 욕망이나 혹은 애착이나 집착이나 이런 부분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기 영혼의 실상을 정직하면서 용기 있게 직면해 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듣지 못했던 성령의 음성도 살포시 듣게 해주시고 이전에는 그야말로 이 그릇된 욕망 때문에 마치 아름다운 나무의 뿌리가 칡뿌리에 뒤엉켜가지고 영양분 다 엉뚱한 데로 뽑혀나가면서 신락같이 가늘었던 이 선한 열망의 뿌리가 이제는 굵직하게 자랄 수 있는 내적인 힘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겠다는 열망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은 다 아는 구절이에요. 신학교를 공부할 때는 아예 이것은 암송 구절로 외우고 갔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친백성 되겠다. 근데 잘 안 돼.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흠뻑 묵상하고 그 안에 푹 잠기게 되면서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 되겠다는 작은 열망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대림절 기간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고 기도 제목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석받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건치 않은 것, 세상 정욕, 내 안에 불법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비위를 풍성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 속에서 친백성 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채찍과 으름장으로 우리를 양육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양육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먼저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묶인 가운데 지나가는 것에 인생을 드리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 앞으로 초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대림절 속에서 더 주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애절하신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며 우리를 숨쉬게 하며 불안함을 떨쳐버리게 하며 세상 한복판을 기뻐하며 신명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며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믿어 확신하여 정글이나 전쟁터 아닌 하나님의 동산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